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에너지 기관 시설에 약 2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민간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긴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끔찍한 공중공격이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인도된 수백 발의 방공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군사지원과 아울러 미국은 겨울철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의 복원력을 높이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곳곳의 에너지 기관시설에 가한 대규모 공습으로 수도 크리우와 서부 리우네, 남부 오데사, 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그리고 도네츠크 등지에서 100만여 명이 단전 사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관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은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11번째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오늘 북한을 공식 방문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 도착해 노광철 국방상과 가진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약 제4조는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의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수장의 이번 방북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군수품과 11,000명 규모의 병력을 제공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회는 어제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지원 방침이 전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의회는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한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확고한 지원 강화 결의 제28항에서 한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장비 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지난 27일부터 60일간의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은 휴전 합의 위반이 있었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남부지역 여러 곳에 도착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용의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소재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보관시설에도 이날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휴전의 틀을 깨는 경우를 대비해 격전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 소속 하산 파들랄라 레바논 국회의원은 협정을 위반한 쪽은 이스라엘이라며 접경마을로 돌아가는 이들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거 증설하는 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IAEA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IAEA의 이란 핵활동 관련 비난결의에 대응한 조치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원심 불리기 6,000기가량을 증설하고 기존의 원심 불리기 가동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원심 불리기 대거 증설로 이란은 우라늄을 더 빠른 속도로 농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핵탄두 제조 등 핵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AEA는 2019년과 2020년 이란 내 미신고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요구한 사찰단 방문 등에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으며 이에 이란은 새롭고 발전된 여러 형태의 원심 분리기 대량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11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한국군이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9시 35분경부터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잇따라 진입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33대와 함정 8척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가운데 21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 남서부 그리고 동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심화시키는 의제들이 논의되고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가발과 인조 속눈썹 같은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제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심화시키는 의제들이 논의되고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의 김한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소프 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군사,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건의 양자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벨로소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 도착한 뒤 첫 회담 상대로 노광철 국방상을 만나 우리는 최고 수준에서 달성한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동지로 표현하면서 오늘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노 국방상은 양자 사이 군사적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하는 게 우리 군대의 항구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로소프 장관의 공식 방문이 양국의 국방력과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군대 사이의 우위, 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교환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선 북한군 의장대가 참여하는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으며 노광철 국방상이 벨로소프 장관을 영접했습니다. 환영 행사 현장엔 싸우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 불패 친선 단결 만세, 러시아 연방 국방상 벨로소프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국방장관이 북한을 찾은 배경은 뭘까요?
벨로소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러우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겁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의지를 밝혀왔고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 허용 등으로 러시아 남부조선과 쿠르스크 등에서 전투가 한창 격렬해졌다며 벨로소프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면서 러시아로서는 추가 병력도 필요하고 또 에이테큠스나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격까지 지뢰 사용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러시아로도 또 다시 다급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위중한 시기에 국방의 수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일 거다. 그렇다면 북한군 추가 파병, 그다음에 추가적인 무기 공급 이런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죠.
네, 벨로소프 장관이 북러 간 빠른 군사 협력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대 급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벨로소프 장관의 북한 방문은 전선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과 북러 동맹이 아주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행보라며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움직였고,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협력, 교류협력 계획의 서명할 가능성이 일단 제일 커요. 얘들은 통상 1년 혹은 2, 3년 단위로 그 교류협력 계획이라는 것을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협력 의제가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됐고, 장관은 그거 서명하는 겁니다.
두 박사는 군사협력 계획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찰위성 개발 등 우주협력과 재래식 무기 성능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고, 공개하진 않겠지만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로스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극진하게 대우한 사례로 미뤄 벨로소프 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두진호 박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행보이기도 했던 걸로 보인다며 벨로소프 장관도 이번에 해당 사안을 의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국의 연합뉴스 TV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도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서 한국군이 대응 조치에 나서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35분께부터 오후 1시 53분께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남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습니다. 영공침범은 없었으며 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이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 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습니다. 이들은 독도 남방 해상에서 일정 시간 같이 비행하다가 이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중러 군용기들의 이번 비행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걸까요?
합참은 중러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카디즈 진입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근 1년 만입니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한두 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곤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그러나 러우 전쟁과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에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약간 시기상 미묘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중러 3국의 협력은 아니지만 최소한 러시아의 행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항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 관행입니다. 중러는 그동안 카디지에 진입할 때 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로 북한 국적자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와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 에이지 무역을 제재했다고 29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 중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제재는 2년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효력 종료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상철과 두 외국 기업은 이번이 첫 제재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을 제재하면서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두 기업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 다음 날인 29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28일에 미리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상품, 기술, 서비스 조달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수출 허가증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허가증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국무부는 이 제재 조치가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은 1999년 이란의 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와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과 시리아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법은 개인, 기업, 기관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가능성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 법을 근거로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는 국무부와 재무부 간 협력으로 이뤄지며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안보와 비확산에 중점을 두는 독자 제재를 주도하고 재무부는 주로 금융거래 차단, 자산 동결 등 경제적 제재에 집중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9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기업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석탄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되며 최근 대형 선박 두 척의 연이은 입항과의 연관성도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사진에는 석탄이 쌓여있던 부두와 공터 대부분이 비어있습니다. 이전까지 검은색으로 보였던 석탄 더미가 사라지면서 바닥의 회색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바로 옆 석탄 선적 부두에서도 석탄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와 인근 공터에는 올해 4월부터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고 9월 말 이후에는 석탄 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약 9만 제곱미터에 달하던 석탄 면적은 27일에는 약 4만 2천 제곱미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쌓인 석탄의 정확한 높이는 확인할 수 없지만 면적 기준으로 볼 때 그 양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라진항의 석탄 부두는 러시아가 자국 석탄 수출을 위해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곳에서의 석탄 거래는 합법입니다. 올해 6월 러시아의 한 회사가 라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시도했으나 당시엔 해외 운송 선박을 찾지 못해 무산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미국 등의 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라진항에서는 석탄이 쌓이는 모습만 관측됐을 뿐 실제로 석탄이 줄어드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대형 선박 두 척이 잇따라 라진항에 입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2일 길이 190m에 달하는 선박이 라진항 부두에 정박했으며 11일 후인 23일에도 동일한 크기의 선박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두 선박 모두 적재함을 개방한 채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를 선적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라진항의 석탄 감소가 이들 선박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라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시도했던 러시아 회사가 선박 수배와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는지도 관심을 끕니다. 라진항을 활용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원래 라진 하산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한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사업으로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자국 석탄 수출을 모색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약 2주 만에 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어서 불법 환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근해에서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8일 오전 8시 30분경 타이완 해협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29일 새벽 2시 현재 타이완 해협 북쪽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뷰이는 지난 14일 천마산호가 타이완 해협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천마산호는 곧바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 2주 만에 같은 해역에서 이전과는 정반대인 북쪽으로 항해 중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천마선호는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천마선호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불법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선호는 중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억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 남포에서 무려 1,400km나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천마산호가 발견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천마산호가 위치 신호를 끈 채 자취를 감췄던 2주 동안 이 지역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마산호의 의심스러운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BOA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20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천마산호는 이후 아무런 제재 없이 러시아 항구를 빠져나와 북한 남포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러시아 나호카 항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1년 동안 중국 근해에 여러 차례 출몰하며 국제사회 제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천마산호의 활동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천마산호와 안산 1호, 금진강 3호 등 북한 유조선 3척을 언급하며 정제유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는 이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중 두 척인 안산 1호와 천마산호는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라며 이 선박으로 유류를 옮기는 행위는 유엔의 표적 금융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마선호의 운항뿐 아니라 유류 운반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올해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북한에 공급된 모든 유류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뷰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천마산호의 운항과 관련해 질의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에 악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북한 해커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6일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믹서 소프트웨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제재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믹서는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여러 사용자들의 암호화폐와 섞어 거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므로써 특정 암호화폐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로 합법적인 개인정보 보호 용도뿐 아니라 불법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제5연방 항소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 소프트웨어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돼 특정 주체가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이 기존 법률이 정의하는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나 단체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 상업활동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22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약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고 판단하며 이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과 기타 개발자들을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 이후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수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정권의 가상화폐 세탁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다른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법원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토네이도 캐시 이용자 6명이 항소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 등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북한을 겨냥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아니며 단지 북한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범죄 공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들의 기술이 특정 사용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들과 개발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항소를 지원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프로토콜을 악용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소수의 사용자가 악의적인 행위자라는 이유로 오픈소스 기술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분석 기업인 글로벌 레저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금융범죄를 방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레저는 이번 결정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암호화폐를 세탁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계 미셸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이 3선 도전에 실패하며 낙선했습니다. 한국계 미셸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이 3선 도전에 실패하며 낙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번 연방 상하원 선거에선 한국계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3명이 최종 당선되며 의회 내 한인 정치인들의 입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 제45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데릭 트란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스틸 의원은 99% 개표 결과 49.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0.1%를 얻은 트란 후보에게 약 600표 차로 패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모든 것은 신의 뜻이며 모든 여정이 그렇듯 이 역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라면서 지지자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틸 의원과 트란 후보의 선거는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3주가 넘도록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만큼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스틸 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트란 후보는 베트남계 2세 정치인으로 선거군의 베트남계 지역사회에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됐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백악관 아시아계 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계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202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해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승리하며 첫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주도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계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올해 6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의 하원 통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미한동맹 강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스틸 의원의 낙선으로 이번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한국계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3명이 최종 선출되며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앞서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를 가볍게 물리치고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I'm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to show that I have every bit as much right to be a United States senator that the Korean.
앤디 김 의원은 당선 직후 발표한 소감을 통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50년이 되는 해 이런 기회를 얻어 자랑스럽다면서 내가 미국 상원의원 자격이 있고 미국 한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권력이 있는 자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나 뉴저지 남부에서 성장한 올해 42세의 김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며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하며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매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며 미국과 한국 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영김 공화당 의원도 지난 7일 민주당의 조커 후보를 일찌감치 제치고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김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도 앞장서왔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워싱턴주 제1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돈 휴이트 후보를 여유 있는 표차로 꺾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년 뒤엔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의 타쿠마 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한인 관련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2021년 6월에는 한반도 평화법안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데이브 민 주상원의원도 지난 12일 공화당의 스캇 보 후보를 꺾고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인 민 의원은 2020년 주상원의원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민 의원은 당선 확정 뒤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주 제34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데이비드 킴 후보는 같은 당 현역 의원인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조지아주 제4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유진유 전 미주 한인총연합회 회장은 행크 존슨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환율 등 물가 상승으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인데요. 두 항공사를 합병하는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28일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하나로 합쳐지고 2026년 10월에는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항공도 한국 기업이고 아시아나항공도 한국 기업인데 왜 유럽연합 EU가 합병을 승인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여계 적용 조항이란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도 한국 기업이고 아시아나항공도 한국 기업이지만 아시겠지만 항공사는 외국을 오가며 운항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한국 유럽 화물 노선에서 합병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60%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 항공사가 독과점의 횡포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이번 합병에 어떤 조건을 내건 게 있나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라는 것과 유럽의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을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항공사가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한 겁니다.
네, 대한항공은 미국 노선도 운항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대한항공은 유럽연합의 최종 승인 직후 이를 미국 법무부에도 보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유럽과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두 기업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연내 최종 절차를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네, 법적 승인 절차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네, 대한항공은 우선 다음 달 20일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아시아나 항공 주식 1억 3천만 주를 사서 아시아나 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어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할 계획이고요. 그런 다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을 2년간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2026년 10월 새로운 통합 항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은 그 규모가 꽤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대한항공은 여객기 135대, 화물기 23대로 총 15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6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후 항공기는 총 226대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전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 돈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것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6일 보도한 소식인데요. 예. 북한 돈의 가치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 간 무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달러에 대한 북한 원화의 가치가 올해 4월까지는 8,000원 수준이었으나 이달 20일 평안북도 신인주에서 32,000원에 거래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환율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은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환율이 오른 이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문은 두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무역이 재개되고 이에 따라 외화 수요가 늘어난 것이 한 요인이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 주민들이 화폐개혁 소문을 접하면서 북한 돈을 팔고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화를 사들였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민간인이 총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신문이 전한 내용인데요. 예. 북한의 무역 관계자는 올 9월께 연내에 화폐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주민이 총살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북한 통화가치가 폭락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가발과 인조 속눈썹 같은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제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9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과 북한의 강제노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탈북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정거리 12호 교화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정거리 교화소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돼 중국산으로 둔갑,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강제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북한 정권의 군비 확장과 억압적 체제 유지에 사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신규 법률과 기존 헌법 내 처벌 조항을 강화해 자국민에 대한 박해와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비법 월경, 종교활동, 외국 콘텐츠 소비, 외화 사용, 한국으로의 탈북 시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이로 인해 늘어난 수감자들은 국가 보위 선고와 사회안전성 수감시설에서 수출형 제품 생산을 위한 노예노동에 동원되며 북한의 경제구조를 떠받치는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받은 북한의 국영무역회사들은 라선 경제특구를 통해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나 생산하청 계약을 맺고 정거리 교화소에 수출형 가발과 인조 속눈썹, 가방 및 의류 생산을 위탁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라선 경제특구를 통해 정거리 교화소에 전달됩니다.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을 통해 제작된 완제품은 중국의 국외 외주 가공 무역 제품으로 둔갑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돼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의 가장 많은 가발을 수출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BOA가 해관 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지난달 중국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 약 161톤 분량 총 1,152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2위인 미얀마 44만 8천 달러의 25배가 넘는 액수로 북한은 중국의 가발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보고서는 정거리 교화소 수감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젊은 여성이라면서 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신체 조건과 정교한 수작업 능력을 가진 노동력의 선별과 성별에 따른 표적화가 이루어짐을 시사한다면서 교화소의 이송 과정에서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 구타와 불법 처형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수감자의 노예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중국은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양질의 제품 공급에 이점을 누린다며 경제적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북중 간 공조를 통해 자행되는 재중 북한 여성 체포, 국경 간 이송 및 수감자 강제 노동을 위한 협력은 노예 무역 또는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요소를 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사회안전성이 관리하는 정거리 교화소에서는 도주자 공개 처형 등 공포 통제를 통해 노예화를 자행한다며 수감자들은 수출품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 최대 20시간의 노동에 동원되며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위생, 고문 등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정거리 교화소 수감자는 연간 1,000명당 29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규 수감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노동력 보충이 계속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는 북한의 강제노동과 반인도 범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국제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각국이 북한을 강제노동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 교화소 강제노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상품의 유통금지와 조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언론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미국의 차기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새로운 외교 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접촉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측 인사들이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른 여러 미디어도 로이터가 단독이라고 한 이 기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통신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소식통들은 그러나 그런 전략은 유동적이고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그 같은 새로운 외교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하지 않다고 전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측근들은 기본적인 목표는 관계 회복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통신은 지난 20일 트럼프 1기 때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전 국무부 관리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을 들며 직접 대화의 전략을 짐작해 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2일 트럼프를 향한 김정은의 메시지는 We are not interested. 우리는 흥미 없다.
예.
이런 말이었다고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영 매체는 22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공존에 의한 의지가 아니라 힘에 의한 정책 그리고 앞서 있었던 회담들이 지닌 가치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슈퍼파워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과 모든 가능한 길을 다 협상을 해봤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은 미국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1년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날 때보다 평양 측은 이제 훨씬 강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지렛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제 북한은 미국의 제재 면제를 호소할 이유가 적어졌다. 또 거듭되는 비무장 대화 제의도 거부를 하고 있다.
예.
또 핵 독트린도 재구성해서 선제 공격도 허용한다고 했고요. 무기 확산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게 미국 같은 나라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줄 수 있다. 즉 뒤에서 든든하게 그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에서 외교적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었죠. 이런 상황은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역학 관계가 1차 때와는 많이 다르다. 1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렇다고 이제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네.
1차 임기 때는 세 차례 대면 회담을 하고 아름답다, 뭐 훌륭하다 이런 말이 들어간 서신을 주고 받는가 하면은 심지어 트럼프는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은 자신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북한 문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요.
예.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전문가의 예를 들면 트럼프는 사랑의 편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는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반도가 연계된 그런 기사들이 여러 매체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 기사로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신문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을 방문한 특사단을 만나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트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최근 북한이 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내고 일부는 이미 전선에 투입되는 등 전쟁 확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향상된 핵무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 성명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사단과의 회담에서 자신은 한국,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북한,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야기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특사단은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는데 한국의 성명은 그러나 양측이 이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를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포스트 보도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전쟁을 신속하게 끝낼 것이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북한이 미스테리 인사를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의 지휘관으로 보냈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군 엘리트들이 다른 나라에서 같으면 마치 연예인처럼 동경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에서 이 별 세 개를 탄 상장 김영복이라는 인물은 그동안에 거의 눈에 띄지도 않고 언급도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대단한 유명인사로 떠오른 존재가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조선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을 지낸 그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통합과 전투 현장의 경험 습득 또 미래의 북한군 파병 라인 기반 구축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김상장을 전투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북한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북한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러시아를 지원할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복이 부각되기 시작한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때죠. 푸틴 대통령이 돌아간 직후에 김영복은 북한군 첫 부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보내진 것 같다고 합니다. 김영복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차도 성명과 직함 외에는 나이, 출신지, 기타 신상에 관한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에 마이클 매든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측 인사들에게 나의 최고 인물 중 한 사람을 보낼게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김영복은 김정은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부상한 인물이라는 거죠.
네, 흥미롭습니다. CNN 방송은 한편 한국의 한 20대 남성이 군대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음식을 먹고 살을 찌우다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사실 이런 사건이 뭐 놀랍지 않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라서.
그렇죠,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최근 한국에 병역법을 위반한 죄로 법원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의 입영 신체 검사에서 몸무게 102kg으로 군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이자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로부터 두 달만 노력하면 체중 10kg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의 말대로 식사량을 두 배로 늘리고요. 배달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동량이 많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도 중단을 했습니다.
네.
또 신체 검사 직전에는 물을 몽땅 마셔서 체중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수법이 병무청에 발각이 됐고 결국 형을 받게 된 거죠.
네.
친구도 병약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러네요. 네, CNN 방송은 한국이 6.25 한국 전쟁 이후에 정상적인 남성이면 모두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복무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신념, 종교적 믿음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을 받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들에게는 사실 군 입대 때문에 일정 기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큰 타격을 주게 되는 일이라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네.
미국처럼 의무 징병제가 없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 같은 이런 사회 현상이 흥미로울 수 있어서요.
네.
CNN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문들도 이를 보도할 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미국 언론들은 지난 한 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혐의가 있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대표로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이 일본과 한국 간의 사도 광산 논란도 여러 미국 언론에서 관심을 끌었죠.
네, 일본 최대 금광산이었던 일본 니가다현 사도가 섬에 위치한 이 금광에 과거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거 강제 동원해 갔는데요.
예.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그 열악한 환경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일본이 등재를 하면서 조선인을 강제 등용했다는 말을 빼버려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산 것 때문에 일어난 양국 간의 외교 논란이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서울의 폭설도 미국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어요.
네. 특히 뉴스 전문 CNN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면요. 서울의 때 아닌 11월 폭설이 내려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준 면도 있었지만 불편을 한꺼번에 네. 안겨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겠죠.
예쁜 한복을 입고 우산을 쓴 채 눈 쌓인 경복궁 돌담길을 걸어가는 여인들,
예.
또 김치 축제에 전시할 새로 담근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나르는 아주머니들, 또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고궁이 어우러진 모습 등 이 눈 덮인 서울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규모 교통 두절 등 불편이 말이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네, 그렇겠죠.
네, 1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페리호 100편이 넘게 운항을 못했고요. 서울로 가는 18개의 도로가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ABC 방송, AP통신, 뉴욕타임스, 뉴스위크 등 각종 미디어가 100년 만에 처음인 이 서울의 이번 폭설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한반도 소식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인 더 뉴스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